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필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필이면 감사합시다. 하필이면 감사합시다. 예, 우리 교회가 감사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라는 말씀은 주로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하필이면 나만 떨어졌네, 하필이면 나만 손해봤네, 하필이면 나만 망해버렸네, 하필이면 나만 다쳤네. 이렇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꼭 따라다니는 접속사입니다. 그 이천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고3이라서 이제 바쁘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이라도 한술 뜨게 해주려고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제 먹이고, 이제 다 식어빠진 이제 남은 주먹밥을 이제 목사님이 드셨다가 하필이면 그냥 돌을 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돌을 씹었는데 왜 감사하다고 고백했나 이렇게 봤더니, 내 자녀가 고3인데 돌을 씹어서 이가 상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돌을 씹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날아서 감사합니다.
날아서 감사합니다.
예, 하필이면 왜 내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필이면 날아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느 부잣집에 이제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불구경을 하다가 아들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참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거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우리는 불에 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를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새벽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죠. 예, 걸어오신 분들은 또 다리가 튼튼해서 감사하고, 예, 이렇게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롯데마트 옆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엄청 큰 교회 나도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 큰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참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이 머무르고 있던 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까?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소퍼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담장이 높고 세상과 차단이 되어 있지만 불평과 감사로 그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눈을 뜨고 순간 불평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눈을 뜨면서 감사를 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한 말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죄수가 감사하면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요, 수도사가 불평을 하면 수도원은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바로 불평이냐 감사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천국이 되는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내어줬고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떠해야 합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서신학자이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문자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심판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운동용어에서 온 것이다. 경기 중 어떤 문제가 대립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릴 심판원에 대해 쓰는 말이다.
예, 운동 경기에서는 심판의 판정을 따르기만 하면 선수들끼리 대립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옐로 카드를 딱 날리면 그냥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 카드를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함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며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평안함을 선포하고 그 평안함을 제가 먼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참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저의 유머가 통할까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막 초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평안을 선포하면서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평안할 지어다.
예, 이렇게 언제든지 평안함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진짜로 평안함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은혜 충만한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예,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를 한몸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한몸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 혼자 있으면 사단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보통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보통 혼자 있을 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초에 부흥에 참석해야지, 끝나면 말씀 통독해야지, 100일 특세해야지, 또 말씀 통독해야지, 단일 기도에 참석해야지, 또 말씀 통독해야지, 또 특세해야지. 그러면 1년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우리를 던져놓기만 하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던져놓기를 바랍니다. 쉽지요? 예, 25마리 중에 아주 친한 네 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도 함께 했으며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꾀를 부렸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귀한 말로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소에게도 속삭이고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자 마침내 내 친구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고 네 번의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갈라져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잠을 잘 때는 서로 몸을 붙이고 있으면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연합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김서택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책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우리에게도 맹수의 습성이 있어 서로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순한 양으로 변해서 싸울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싸울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보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혼자는 쉽게 넘어지지만 여럿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위로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런 광고가 있죠. 이런 침대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 오른뺨을 한번 때려보시겠습니까? 혹시 왼뺨도 돌려대시나요? 이 말씀이 전혀 안 불편하시죠?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철회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옥토와 같이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든지 그 말씀이 편안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말씀이 편안하게 우리 삶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런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맺혀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명상이다 뭐다 해갖고 자꾸만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일곱 귀신이 들어와 점령하더니 더 완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빈집의 위험입니다. 비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한밭의 일기에 위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자꾸만 부르다 보면 이제는 세상의 노래가 시시해지고 자꾸만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술로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우리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면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은요 밥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바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한우원 목사님의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간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라. 자녀 문제가 메마른 우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 몰아 솟아나라고 찬양하라.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날 축복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예,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메마른 우물물들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우물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그 메마른 우물들이 온전히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사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집안에서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좀 뛰어다니라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신발을 사주면 계속 이제 떨어져서 못 신게 돼서 신발 좀 안 떨어지게 신으라고 엄마가 막 심하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의 신발을 보니까 어느새 너무너무나 깨끗한 신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발이 잘 안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져도 자녀를 축복합시다. 아멘. 지구예비 닮아서 공부를 못해도 축복합시다. 밥을 많이 먹어도 축복합시다. 남편이 삼식이라도 축복합시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 말씀의 풍성함으로 감사합시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감사합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씀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건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닌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밭제일 성도라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적의 문이 열릴지어다.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삶의 메마른 우물물들이 솟아날지어다. 감사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기적을, 감사로 축복을, 감사로 행복을, 감사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